VOA 세계 뉴스입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1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폭탄 테러 용의자의 얼굴 모습이 담긴 몽타주가 19일 공개됐습니다. 몽타주에 나타난 용의자의 얼굴 모습은 검은 머리에 까칠한 수염을 기르고 둥근 형태의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용의자를 찾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2만 8천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건 직후 폐쇄됐던 에라완 사원이 또다시 문을 연 가운데 이곳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9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9일 크리미아 세바스토폴에서 기자들을 만나 푸틴 대통령이 9월 15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미국이 만나는 신호를 보내면 푸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신호를 보내면 러시아는 이를 건설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9월 28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크림반도를 이틀째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흑해 사령부를 방문해 외부 세력이 크림반도를 불안정하게 위협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유럽 지역에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합동 공습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군은 18일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11개 나토 회원국에서 4,800명이 참가하는 스위프트 리스폰스 15 공습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음 달 13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연합군이 유럽을 방어하는 데 있어 신속한 배치와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미국군은 오는 26일에는 독일에서 공수부대 1,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수훈련이 시작되고 미군의 제82 공정사단이 1999년 코소보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유럽에서 작전을 펼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도 같은 날 옛소련 동맹국 중 하나인 불가리아의 노보셀로 훈련 지역에서 유사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19일 무인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오후 8시 50분 일본 가고시마 현에 있는 우주센터에서는 황새라는 뜻을 가진 고노토리 5호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우주선은 15분 뒤 정상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우주선은 식료품과 물, 그리고 실험장치 등 5.5톤의 물자가 탑재돼 있습니다. 우주선은 국제우주정거장에 24일 오후 8시경 도착할 예정입니다. 일본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접근하면 로봇팔을 사용해 물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우주정거장에는 일본인 우주인 유이 기미야 씨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앞선 미국과 러시아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로켓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주 위안화의 가치를 평가절하한 데 이어 베트남도 자국 통화인 동화의 가치를 인하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19일 동화의 기준 환율을 종전의 달러당 21,673동에서 21,890동으로 1%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동화의 하루 환율 변동 가능폭을 2%에서 3%로 확대했습니다. 베트남은 일주일 전에도 변동폭을 1%에서 2%로 조정했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 안정과 베트남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베트남이 수출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5월 7일에도 동화의 가치를 1% 평가절하한 바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이란 핵합의가 미의회에서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이란 핵합의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영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5년 8월 2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연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연습은 방어적이고 연례적이고 정례적인 훈련입니다. 더 투명한 그 군사 연습이고요. 이산가족 상봉.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한 목소리로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한국이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태도를 밀어볼 때 당분간 남북 대화의 동력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9일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두 사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아시다시피 군사연습은 방어적이고 연례적이고 정례적인 훈련입니다. 더 투명한 그 군사연습이고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적이고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첨예한 과제입니다. 두 사안을 연계시키는 자체가 무리가 있고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정 대변인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와 관련해 상봉 행사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기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전 아니면 추석 이후에 며칠 그 원칙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성사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기만을 극치라며 거부하고 나선 데 이어 18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자연히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19일에도 노동신문 한면 전체를 할애해 박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돌리면서 이를 통해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최근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그렇다고 이를 북한의 의미 있는 대남 정책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지뢰 도발과 미한 연합훈련 등으로 최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당분간 남북 대화의 동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서한조차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오는 10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한국 외교부 제1차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미한 동맹 강화 방안과 핵 문제 등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조 차관은 한국은 미국의 확고한 동맹이고 양국 동맹은 매우 강하다며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드너 소위원장도 양국 동맹이 굳건하다며 두 나라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맞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조 차관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DMZ 지뢰 도발과 핵능력 고도화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조성관 외교부 해외언론 담당관입니다.
조 차관은 북한의 DMZ 지뢰 도발과 핵능력 고도화 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 양국은 강력한 연합 방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확고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서울에 문을 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상원 동아태 소위 차원에서도 북핵과 인권 등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조 차관은 오는 10월 개최될 두 나라 정상회담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드너 소위원장은 자신이 지난 6월 박 대통령의 방미 환영 결의안을 발의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10월 방미에 앞서 환영 결의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당초 지난 6월로 잡혔다가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의 발발로 연기됐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최근 박 대통령이 오는 10월 미국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와 관련해 조 차관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드너 소위원장은 아베 담화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절제된 대응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조 차관과의 만남 이후 청와대를 찾아 박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30분 가까이 이루어진 접견에서 두 사람은 북한의 지뢰 도발을 포함한 북한과 북핵 문제, 을지훈련, 미한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18일 방한한 가드너 소위원장은 20일까지 한국에 체류한 뒤 중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한 목소리로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관련 규정을 제시하며 지뢰를 매설한 적이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뢰 매설을 부인한 북한 국방위원회의 최근 담화와 관련해 이번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오리 아브라모위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VOA에 북한군이 한국군 수색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게 유엔사 특별조사팀의 판단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탄한 유엔군 사령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빌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도 18일 VOA에 커티스 스케퍼로티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직접 지휘했다며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 북한 인민군이 정전협정 1장, 6조와 7조 그리고 8조를 모두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분 개선과 비무장지대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1조 가운데 6조는 비무장지대 내 적대행위 금지, 7조는 군사분 개선 통과 금지, 그리고 8조는 군사 통제선 진입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번 대변인은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군 지뢰 도발과 관련해 북측의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의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이번 폭발로 부상을 입은 한국군 병사들과 가족들에게도 깊은 동정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등에 대한 북한의 거듭된 타격 위협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브라모위치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호전적 수사는 익숙한 양식을 따르고 있다며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긴장만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현지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번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도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이웃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광복절 70주년을 전후에 발표된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정상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이후 한일 관계를 전망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담화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70주년 경축사가 한일 관계 개선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쉴라 스미스 미국 외교협회 일본 담당 선임연구원은 두 지도자의 담화가 양국 관계에 추가 걸림돌을 만들지 않은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But what they did do is they did not present an additional hurdle. And I think that is the evaluation.
이번 담화가 당장 한일 관계 개선의 동력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을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는데 두 정상이 초점을 맞춘 것은 긍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한일 두 정상의 이번 담화는 두 나라가 관계 개선을 시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ut what seems clear at this point is that in the aftermath of the Abe statement and thanks to
여러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아베 총리가 침략 역사를 분명히 하고 역대 내각의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말한 것, 그리고 이런 아베 총리의 입장이 과거보다 훨씬 나아진 것에 동의하는 듯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관계 개선에 일부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스미스 연구원은 한일 정상이 과거사에 대한 국민 감정을 정치적 기회로 삼지 말고 두 나라가 왜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우려, 위협 등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며 지난 몇 달 동안 두 나라가 보여준 긍정적 외교 관계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일 정상이 다음 달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열병식 참석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 겸 일본 석좌는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ll, I think it would be disastrous for President Park to go to the military parade, and I don't think she'll go. For all the reasons.
중국의 열병식은 강력한 반일본 관련 행사이자 군사적 행사로 박 대통령의 참석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다음 달 3일 중국인의 항일전쟁 승리와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 역시 한일 정상의 열병식 참석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ut the military parade, I think, is a very different issue, quite frankly.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 화해를 주창하면서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은 적합한 행보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4년 뒤에 수립된 중국 공산당 정부의 열병식이 무엇을 경축하는지 정체성이 모호하며 열병식에 등장하는 탱크들은 태난먼 민주화 시위 무력 진압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을 마지막으로 침략했던 중국의 열병식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적절한지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두 전직 관리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가 열병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혹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일 정상이 열병식을 피해 다음 날인 4일 한중일 세 나라 정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정식 방문한 북한 주민수가 지난해보다 2%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회의 참석이나 사업상 중국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최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외국인 입국 현황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을 방문한 북한 사람이 8만 9,7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전년보다 7.3%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줄어든 겁니다. 상반기에 중국 방문 북한 주민 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3년으로 9만 9,100명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이번 자료는 정식 절차를 밟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탈북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입국한 북한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중국 방문 목적은 공장이나 식당 취업이 4만 7,300명으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30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회의 참석이나 사업 의뢰에 중국을 찾은 북한 주민은 13,7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줄었고 특히 2013년과 비교하면 11,800명이나 줄었습니다. 관광 목적은 6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명 줄었고 친지 방문은 아예 통계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기타 목적이 28,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 방문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여성은 13,200명에 그친 반면에 남성은 전체 85%인 76,500명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5살에서 64살 사이가 48,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수단별로는 선박이 41,5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모두 1,23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214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과 미국, 베트남이 뒤를 이었고 북한은 전체 20위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에서 재난 대비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제구호단체에 76만 유로, 미화 8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진 기자입니다.
독일 정부가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의 북한 지원 사업에 8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18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이 자금이 함경남도 지역에서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실도 VOA 보낸 이메일에서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대응 능력을 높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며 2017년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난해에도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올해 7월 말까지 함경남도 심포군과 함흥시에서 재난 감소와 비상 대비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앞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독일 정부의 추가 지원으로 올해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996년부터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과 위생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과 2010년 등 수해 때마다 함경남도 지역 수재민들에게 식수와 의약품, 비누와 양동이를 포함한 위생용품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2007년의 경우 함경남도 지역 수재민 8만여 명에게 깨끗한 식수와 의약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독일 외교부는 독일 구호단체인 세계기아 원조의 대북재난 감소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실은 앞서 VOA에 올해 대북구호 사업에 80만 유로, 미화 91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독일과 세이브 더 칠드런, 세계기아 원조, 독일 적십자사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카리타스 독일의 대북 사업에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최근 세이브 더 칠드런에 85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115만 달러를 지원해 당초 책정한 예산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주민들 가운데 30대 연령층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이 가장 강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감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 가운데 30대에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9일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의 마음, 마음의 북한이라는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계층별로는 하층일수록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3국의 도움을 받아 올해 3월에서 6월 사이 해외에 나온 북한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에 참여한 북한 주민은 대부분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었고 이 중에 노동당 간부와 당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30대 연령층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로 북한 인구의 14% 수준인 약 33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문은 북한 주민들에게 물질주의적 측면에서 가진 게 많을수록 성공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많이 가질수록 만족감을 느끼고 타인의 성공과 행복에 질투를 느끼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호응도가 가장 높았고 20대가 그 뒤를 이었으며 40대는 가장 낮았습니다. 또 시장경제 활동 경험이 있는 북한 주민이 활동 경험이 없는 주민보다 질투심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계층별로는 하층일수록 물질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양 교수는 북한 당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 생계를 해결하는 세대나 계층일수록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린 것들, 국가로부터의 그런 보편적인 그 복지 시스템으로 더 완전히 이탈되지는 아주 멀어져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잘 살아야 나도 산다고 하지만 결국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그리고 남한테 의존해서는 안고 결국 나에게만 의존해야 된다는 그런 성향들은 아마 경제적인 하층일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고 따라서 물질에 대한 추구 같은 것들도 더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과 관련해 아직까지 북한 체제 내에선 집단주의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서로 단결해야 한다. 친구나 동료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두 항목이 32개 질문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 뒤를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믿는다,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에 의존한다 등이 이었습니다. 양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믿는다는 등의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젊은 사람일수록 개인주의, 특히 이제 경쟁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중에서도 특히 이제 수직적 개인주의가 경쟁이라는 걸 중요시 하고 당연시하는 성향들하고도 좀 연관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눈에 띄었습니다.
양 교수는 하지만 이 설문조사가 북한 주민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 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 경제 활동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이번 조사를 진행한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단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서울에 탈북민들과 한국 주민들이 어울려 다양한 행사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친목 모임인 통일열차인데요. 얼마 전에는 회원들이 모여 체육대회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중구 청소년 수련관 33번째 통일열차가 달립니다. 통일열차는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SNS를 통해 시작된 모임인데요. 지난 2011년 1월에 실제로 만남을 가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일 열차의 총무 김미진 씨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통일 열차는 2010년도에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각자의 본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통일을 좀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SNS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좀 이렇게 모아지면서 이렇게 좀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이 됐고요. 그 북한에서 오셨던 분들이 이제 남한 사회 정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어울리는 것 자체에 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시선을 좀 많이 갖고 있으세요. 그런데 초기에는 같은 이제 북에서 온 사람, 남한에서 온 사람들끼리 같은 팀이 되려고 티를 입으셨는데 지금은 오는 순서대로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순서별로 이렇게 누구와 상관없이 친한 거와 상관없이 이제 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팀을 억지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제 불편해함 이런 게 있으셨는데 지금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아 내가 남한 사람들이랑 같은 팀이 돼도 잘 어울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느끼시기도 하고.
통일열차의 회원은 통일을 지지하고 염원하는 사람들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통일열차의 노선도 그려보고 통일정책도 배우고 통일나무도 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회원들의 통일에 대한 글을 엮어 출판하기도 하는 등 행복한 통일을 향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광복절을 즈음해서는 체육대회를 열어 탈북민과 한국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통일열차의 관리자인 임성길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압록강이나 두만강, 대마도 뭐 이런 그런 쪽을 우리 탈북자들하고 같이 동해에서 이제 한번 답사도 하고 이런 모임을 쭉 1년에 7번씩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오늘 이 남북화합장 모임 자체가 금년에 5번째 모임이고 통일열차 내에서는 33번째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열차가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거의 탈북자들은 통일열차에 가입을 안 하면서 또 이런 모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운동 경기와 장기자랑 이어졌는데요. 응원 열기가 대단합니다. 체육대회 이후에는 태권도 시범단의 멋진 시범까지 함께했는데요. 통일열차의 운영위원장인 조병현 씨는 매년 8월에 이 잔치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렇게 남북 우리 저 동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체육대를 하면서 정을 나누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우리 노래 또 북한 그 특유의 그 가녀린 그 목소리 그 노래 아주 뭐 들으면 좋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 자랑이나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게임을 통해서 땀을 같이 흘리면서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가 즐겁고 뜻깊은 건 탈북민 회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처음 온 회원들은 물론이고 몇 년째 참가하면서도 늘 새롭고 재미있다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금년에 처음 참가했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생소하고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게 통일이 지름길이 정말 빨리 이제 오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통일 70주년 그 숫자 그게 이제 그거 했잖아요. 그 게임을 했는데 그게 되게 이제 그 70이라는 그게 이제 우리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생동감이 있었어요.
체육대회를 통해 통일에 대한 바람과 함께 회원들의 관계도 끈끈해졌는데요.
올해는 너무나 그 광복 70주년이 돼서 또 그것도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한데 어울려서 하니까 좀 더 의미 있고 또 광복 70주년이자 또 분단의 70주년이 되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한 사람 북한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통일을 가는 그 길에 좀 더 서로가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우리 같은 그래 북한 사람들이랑 이렇게 남한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나 그 하나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같이 그 7주 통일 1차 뭐 이런 거랑 또 그렇지만 올해는 또 더 뜻깊은 그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니까 올해는 또 더 그 뜻깊은 해가 돼가지고 더 이렇게 즐거웠고요. 예, 우리 항상 통일열차 통일이 될 때까지 예,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통일열차가 그냥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쭉 보면 활자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뒤집은 활자가 다 있겠죠. 여기를 보고요.
통일의 그날까지 달려갈 통일열차는 앞으로도 탈북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태국 경찰이 방콕 도심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용의자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텐진항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업주와 안전관리들 사이에 부패 혐의를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있고요. 또 중동 지역의 분쟁이 계속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유럽에 유입된 난민 수가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태국 방콕 도심 폭탄 공격 관련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국 경찰이 용의자의 몽타주, 그러니까 얼굴의 특징을 담은 그런 그림을 공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17일 저녁 방콕 도심의 에라완 사원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으로 외국인 10여 명을 포함해서 25명이 사망하고요. 120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19일 용의자의 몽타주가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용의자의 특색을 담은 그런 얼굴 그림이죠.
네.
검은 머리에 검은태 안경을 끼고 있고 옅은색 피부의 긴 얼굴형입니다. 그리고 이목구비가 비교적 뚜렷한 편인데 공개된 몽타주만으로는 태국 사람인지 아니면 외국인인지 구분하기 어렵고요. 태국 경찰도 용의자의 국적은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태국 경찰이 앞서 용의자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 TV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이 노란색 반팔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이 폭발이 있기 전 현장 벤치 아래에 배낭을 놓고 사라지는 모습이 공개됐었습니다.
네.
큰 배낭을 메고 있다가 현장에서 나올 때는 배낭이 없어진 모습인데요. 20분 후에 이제 폭발이 발생했죠.
네.
태국 경찰은 이 남성을 매우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요. 이 남성의 얼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합해낸 몽타주를 19일 추가로 공개한 건데요. 태국 경찰은 용의자 체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2만 8천 달러의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태국 경찰이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 폭탄 공격이 발생한 날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을 태웠다는 택시기사가 나타났는데요. 이 기사는 경찰에 남성이 자신에게 행선지를 알리기 위해서 영어로 쓰여진 쪽지를 건넸고
네.
또 이 남성이 말한 언어가 태국어나 영어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서
네.
외국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번 공격이 단독범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네, 역시 태국 경찰이 밝힌 내용인데요. 태국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격은 용의자 한 명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들이 있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 용의자의 모습을 찍은 폐쇄로 화면이 있는데 이 외에도 이 폭발 당시 에라완 사원 주변에서 수상한 행적이 찍힌 사람이 두 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들도 공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놓고 경찰이 문제 인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태국 총리가 용의자에 대해서 자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권고했다고요?
네, 이 용의자의 몽타주가 공개된 후에요. 프라유트 찬 오차 태국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 만약 범인이 자신의 안전을 원한다면 자수해야 할 것이다. 당국에서 용의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의자에게 불안하고 위험한 도피를 그만하고 자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네.
태국 총리는 앞서 이번 사건을 인명을 노린 태국 사상 최악의 사건이라고 규탄한 바 있죠.
이번 사건이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 공격인데 이런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그런 테러 조직은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서서 이번 이 폭탄 공격의 배후에 대해서요. 태국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 아니면 이 남부의 분리주의 세력, 혹은 이 외국의 테러 조직과 연계한 세력의 공격일 수 있다는 관측이 이제 초기에는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어제는 위구르족의 소행일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위구르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신장 자치구에 살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계 민족인데 중국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면서 분리주의 운동이 뭐 수십 년째 계속되었고요.
네.
유혈 충돌이 벌어지고 또 이 급진 세력의 테러 공격이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여러 도시에서 지난해에도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네.
이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중국의 위구르인 100여 명이 이 탄압을 피해서 이슬람국가인 터키로 가기 위해서 이 태국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태국에 불법 입국을 했다가 체포됐고요. 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 위구르 커뮤니티에서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었는데
네.
이번에 이 태국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도 이 최근 위구르인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한 데에 대한 반발하는 그런 위구르족 급진 세력의 폭탄 공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앞서 택시기사가 이 용의자가 영어도 아니고 태국어도 아닌 말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진짜 위구르족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죠. 예, 이번 폭탄 공격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여러 명 사망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점도 위구르족 급진 세력의 폭탄 공격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하게 하는 이유인데요.
네.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외국인 중에 중국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중국 본토인 5명과 홍콩 주민 2명이었는데요. 또 중국인 부상자도 수십 명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폭탄 공격이 발생한 에라완 사원은 방콕 아주 중심과 도심에 있고요.
네.
평소에도 일반 관광객, 특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 앞서 이제 제기됐던 다른 세력들의 소행일 가능성은 이제는 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네.
공격이 뭐 반정부 세력이나 남북 분리주의 세력의 과거 행태와는 좀 다른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폭탄 공격으로 태국 경제의 중요한 관광 산업이 위축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폭탄 공격이 발생한 지 채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태국 여행을 취소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태국 관광업계가 전하는 말이고요.
네.
또 앞서 전문가들도 태국 관광 산업이 지난해 정치적 혼란 또 군사 쿠데타로 타격을 입었다가 이제 겨우 회복세를 찾아가던 중인데 이번 공격으로 이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다시 타격을 받고 또 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 속에서 태국 바트와도 어제 미국 달러와 대비 가치가 지난 6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텐진항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국이 관련 업주와 관리들의 부패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요.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고가 발생한 물류창고 소유주들은 이 해당 관리들과의 인맥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안전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보도의 내용입니다.
네.
중국 텐진항에서 앞서 물류창고에서 지난주에 30초 간격으로 두 차례 강력한 폭발이 발생하면서 최소한 11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고요. 또 여전히 수십 명이 실종된 상태라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부정부패가 문제인 건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 면허가 나온 게 그래서 사고로 이어진다는 게 참 문제인데
네.
이 며칠 전까지도 물류창고의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도 불분명하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하지만 19일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 물류창고 소유사의 최대 주주로 외세 웨이라 는 인물 또 둥서 슈안이라는 인물 두 사람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둥서 슈안은 이 텐진항 전 공항국장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들이 인터뷰에서 이 소방 안전과 토지 환경 또 일반 안전 인증을 받는데 이 지방 관리들과의 인맥을 이용했다고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앞서 이제 텐진항구 공항국장의 아들이라는 둥서 슈안은요, 자신이 경찰 또 소방 관리들과 인맥이 있고 소방 점검이 필요할 때는 자신이 관련 서류만 제출하기만 해도 곧바로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두 사람은 이 자신들이 최대 주주임을 감추기 위해서 친인척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 당국은 이들 두 사람 외에도요 이미 이 사고 업체 관계자 또 안전 관리 직원 10여 명을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네, 참 대규모 사고인데 이번 사고 수습을 진행해야 할 중국 정부의 안전 책임자도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 전국 산업 안전 분야 안전을 이제 총괄하는 양둥량 안전총국장인데요.
네.
텐진 부지장도 지냈던 인물입니다. 양총국장은 사고 발생 후에 돌연 낙마했고요. 어제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런 발표를 냈습니다.
네.
혐의도 이제 구체적이는 않지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총국장 취임 후에 항구 내에서 위험화학품 허가증 없이도 관련 창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을 혐의로 되고 있는데
네.
뭐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텐진항 폭발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죠.
네.
특히 이제 이 양 총국장 외에도 이번 사고의 불똥이 더 거물급 인사로까지 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독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추가 인명피해도 그런 우려도 지금 높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뭐 그동안에 이 물류창고에 몇백 톤, 많게는 몇천 톤의 유독한 화학물질이 보관돼 있었다 이런 주장들은 나왔는데요.
네.
중국 당국이 19일 처음으로 이 사고 현장에 3천 톤의 위험 화학물질이 보관돼 있었다 확인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중에는 앞서 공개된 경찰의 증언대로 이 700톤의 맹독성 시안화 나트륨도 포함돼 있는데
네.
이 청산소다라고도 알려진 그런 물질이죠.
네.
원래 이런 창고에서 보관할 수 있는 시안화 나트륨의 최대량이 10톤이라고 하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규정보다 70배나 많은 700톤의 시안화 나트륨이 보관되어 있던 건데
네.
19일 기자회견에서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또 이 주택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것이 과연 규정상 맞는 일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경찰 또 기자회견에 나왔던 이 안전 당국자들은 현재 경위를 조사 중이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답변만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이 도심에서 다 유출됐는데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높겠어요.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의 발표 또 당국자들의 발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이지가 않고요.
네.
또 이제 때로는 중국 관영 매체나 중국 관리들의 발언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위험한 물질이 있었다. 또 그 다음 날은 없었다 이런 이제 오락가락하는 발언 때문에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문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맹독성 물질 시안화 나트륨 이 청산소다가 물과 만나면은 맹독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텐진항 주변은 오늘까지도 지금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우려가 있고 특히 이제 중국 매체들까지도 일부 현장 수백 미터 반경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또 그럴 가능성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민들을 이제 안심시키려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고요.
네, 유럽연합 국경관리기구 프론텍스가 19일 발표한 수치인데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유럽으로 10만 7,500명의 난민이 유입됐다는 겁니다. 이는 이 한 달 전인 6월에 7만 명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올해 난민 수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올해 들어서 전체 난민 수는 34만 명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만 3,500명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난민이 급증한 건가요?
현재 유럽행을 택하는 난민들은 대부분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 출신들입니다. 특히 이제 중동에서는 시리아 내전, ISIL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분쟁을 피해서 또 아프리카에서도 뭐 분쟁, 또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유럽행 배에 이 몸을 싣는 위험한 여정에 오르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로 향합니까?
난민들이 이제 주로 아프리카 북부 등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향합니다. 따라서 이 지중해와 접한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난민들이 주로 이제 유럽에 처음 들어서는 관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만 그리스로 들어온 난민이 16만 명, 이탈리아로 들어온 난민이 10만 명이라고 하고요. 앞서 이제 희생자들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엔 난민기구가 최근에 관련 수치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네.
지중해를 통해서 이동하던 중에 선박 침몰 사고 등으로 사망한 난민만 2,440명에 달하니까 엄청난 희생이 발생했고요.
네.
이제 난민들이 이제 이렇게 남유럽으로 이제 들어오지만 실제 최종 정착지는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부유한 국가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유럽 국가 중에 난민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이 경제 상황이 가장 나은 독일입니다.
네.
독일은 원래 올해 지난해 난민 신청 수가 20만 명이었는데 올해 네. 초는 이제 좀 더 늘어나서 30만 명을 예상했는데 이제는 75만 명이 넘을 거란 그런 관측이 나와서 독일 정부가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뭐 1년 만에 2배 이상씩 늘어나니까 이렇게 큰 난민 숫자를 수용하는 것도 큰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얼마 전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고요. 또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지로 다뤘는데 이 위험한 난민 유입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 정착이 필요한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일 등 몇몇 국가들이 감당하기에는 유럽으로 쏟아지는 난민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따라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난민을 보호하고 또 유럽연합 전체 차원에서 이 난민을 수용하는 그런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이런 이제 촉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20일은 대체로 흐르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 29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7도. 황해도 해주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8도. 함경 북도 청진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7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8도 예상됩니다. 양강도 해산은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5년 6월 8월 20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19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친러시아 반군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나토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할 평화적 해법을 찾는데 특별한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반군이 더 이상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국제사회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정보군과 친러시아 반군과의 교전으로 1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유럽 지역에서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합동 공수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군은 18일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11개 나토 회원국에서 4,800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스위프트 리스폰스 15 공수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음 달 13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연합군이 유럽을 방어하는 데 있어 신속한 배치와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도 같은 날 예소련 동맹국 중 하나인 불가리아의 노보셀로 훈련 지역에서 유사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9일 크리미아 세바스토폴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9월 15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미국이 만나는 신호를 보내면 푸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신호를 보내면 러시아는 이를 건설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9월 28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크림반도를 이틀째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흑해 사령부를 방문해 외부 세력이 크림반도를 불안정하게 위협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이 19일 무인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오후 8시 50분 일본 가고시마 현에 있는 우주센터에서는 황새라는 뜻을 가진 고노토리 5호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우주선은 15분 뒤 정상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우주선에는 식료품과 물 그리고 실험장치 등 5.5톤의 물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주선은 국제우주정거장에 24일 오후 8시경 도착할 예정입니다. 일본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접근하면 로봇팔을 사용해 물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우주정거장에는 일본인 우주인 유미 기미야 씨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 로켓을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주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한 데 이어 베트남도 자국 통화인 동화의 가치를 인하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19일 동화의 기준 환율을 종전의 달러당 21,673동에서 21,980동으로 1%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동화의 하루 환율 변동 가능폭을 2%에서 3%로 확대했습니다. 베트남은 일주일 전에도 변동폭을 1%에서 2%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는 외환시장 안정과 베트남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이란 핵합의가 미 의회에서 무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이란 핵합의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미 의회는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란 핵합의에 반대하고 있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의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민주당에서는 상원 13명, 하원 44명이 공화당에 가세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 46명 가운데 이미 절반인 23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하원에서도 50여 명이 찬성한 반면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1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폭탄 테러 용의자의 얼굴 모습이 담긴 몽타주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몽타주에 나타난 용의자의 얼굴 모습은 검은 머리에 까칠한 수염을 기르고 둥근 형태의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